골로새서 48번 메시지 그리스도를 받아들임 2장 6절에서 바울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분 안에서 행하되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행함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을 기초로 합니다. 그분 안에서의 행함은 그분을 받아들임에서 나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은 단순히 그분을 믿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은 이같이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합당하고 참되고 적합하게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인지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받아들이려는 그리스도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관념과 전통적인 가르침에 따르면 그리스도는 벅단순합니다. 많은 믿는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우리를 사랑함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구주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골로새서 같은 이러한 책에서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은 이보다 훨씬 많은 것을 내포합니다. 이미 지적했듯이 골로새서는 우리에게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에 대한 광대한 계시를 제공합니다. 이 그리스도는 온 우주보다 더 광대합니다. 에베소서 3장에 따르면 그리스도는 그 넓이, 길이, 높이, 깊이이십니다. 우리가 받아들인 그리스도는 측량할 수 없으십니다. 그분은 우주적으로 광대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지만 우리가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은 영단번에 그분을 처음으로 받아들인 것을 능가하는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우리는 계속해서 영원히 그분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은 호흡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마치 호흡이 끊임없는 과정이듯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것도 계속 발생해야 합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상당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직 그리스도를 처음 받아들인 것만을 갖고 있을 뿐입니다. 그들은 그분을 계속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과거 어느 때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당신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분을 계속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를 계속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처음 영접한 그리스도에 속한 충분한 은혜를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계속 받아들이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 일관적이고 계속적이어야 함을 필히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비밀 2장 1절부터 6절까지에 따르면 우리가 받아들인 그리스도는 2장 2절에서 말한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사실은 그분이 단순하지 않음을 가리킵니다. 오히려 그분은 측량할 수 없으며 비밀스럽습니다. 확실히 하나님은 단순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제한이 없고 무한하며 영원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어찌 단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는 측량할 수 없으시고 무한하고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하나님이 영원하시지만 그분은 또한 하나의 역사를 갖고 계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역사를 갖고 계시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이해를 위해 인간의 말을 빌어서 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곧 영원전의 하나님은 선한 기쁘심, 곧 그분의 마음의 갈망을 가지셨습니다. 생기가 넘치는 사람일수록 기쁨을 향한 그의 갈망은 더욱 크게 됩니다. 이처럼 가장 생명이 넘치는 분이신 하나님은 가장 큰 갈망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진취적이시며 힘이 넘치십니다. 그와 같이 살아계신 분이신 그분은 선한 기쁘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분의 마음의 갈망인 이 선한 기쁘심을 기초로 하여 하나님은 하나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목적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선한 기쁘심에 입각한 영원한 계획을 가지셨습니다. 이 목적은 한 무리의 살아있는 존재들을 그분의 단체적인 표현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수신기를 갖고 창조됨. 그러한 한 무리의 존재들이 출현되도록 하나님은 하늘들과 땅과 수십억 가지 항목들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중심은 수신기, 즉 사람의 영을 가지고 창조된 사람입니다. 마치 라디오 수신기가 전파를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가졌듯이 우리 영도 하나님을 받아들일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가령 어떤 원시적인 곳에 사는 사람에게 처음으로 트랜지스터 라디오를 보여주고 그 라디오가 공기를 통해 전달된 소리를 낼 수 있다고 말해준다 합시다. 만일 그 라디오를 올바르게 조절한다면 아마 그 사람은 그 소리를 듣고 놀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수신기가 작동하지 않는다면 그는 공기 중에 전파가 실제로 없다고 주장할지도 모릅니다. 트랜지스터 라디오가 멋있는 케이스를 갖고 있더라도 만일 수신기가 작용을 못한다면 그 라디오는 쓸모없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고장난 트랜지스터 라디오와 유사합니다. 외관상 그들은 매우 좋게 보이지만 그들의 영은 손상되었습니다. 그들 속에 있는 수신기가 합당하게 기능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의 수신기가 하나님을 실체화시키기 위해 작동하지 않으므로 그들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만일 고장난 라디오 수신기가 수선된다면 그 라디오는 또다시 작동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고장난 수신기, 곧 사람의 영이 거듭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실체화하기 위해 기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스가랴 12장 1절에 따르면 하나님은 하늘을 펴시고 땅에 터를 세우시고 사람 속에 영을 지으셨습니다. 이 구절에서 사람의 영이 하늘과 땅과 나란히 놓여집니다. 이것은 사람의 영의 중요한 의미를 보여줍니다. 사람의 영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수신기가 되도록 의도적으로 각별하게 창조되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영을 가지고 존재하기 위해 땅과 하늘들이 필요했습니다. 하늘들은 땅을 위하고 땅은 사람을 위하고 수신기인 영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있습니다. 창조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은 그분의 목적 완수를 위해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셨습니다. 성육신과 십자가의 못 박힘과 부활. 하나님이 사람에게 받아들여지기 전에 그분은 먼저 사람이 되셔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창조 다음에 성육신이 뒤따랐습니다. 성육신의 과정 안에서 하나님은 매우 초라한 방식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시어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따르면 우리에게 태어난 아기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이것은 베들레헴의 그 말구유 안에서 태어난 갓난아이가 전능하신 하나님 자신이었다는 의미입니다. 어린아이로서 그분은 갈릴리에 멸시받은 땅 나사렛에서 자라셨습니다. 그분은 부자의 저택에서 살지 않으시고 가난한 목수의 집에서 사셨습니다. 성육신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무려 30년 동안이나 목수의 집에서 사셨다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온 우주의 창조자께서 그런 식으로 땅 위에서 사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 중 지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날까지도 유대인들은 성육신을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기들의 하나님이 그렇게 작지 않다고 공언하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이 조그만 사람이 되셔서 33년 반 동안 땅 위에서 사셨음을 믿고 선포합니다. 이사야 53장과 사복음서에 따르면 주 예수님은 풍채도 고운 모양도 없는 사람이셨습니다. 더욱이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고 빛으로 하여금 어둠에서 나와 비추게 하셨던 바로 그분이 수년간 목수로 일하셨던 분이었습니다. 땅에서의 그분의 삶이 끝날 무렵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분이 하나님 자신이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찰스 웨슬레가 쓴 찬송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오 놀라운 사랑이여 나의 하나님 당신이 저를 위해 죽으셨다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 위에 달리셨습니다. 그 후에 그분은 무덤 속에 장사두셨고 죽음의 장소인 음부를 두루 다니셨습니다. 비록 사탄이 그분을 붙잡아 두려고 온갖 수단을 다 사용했지만 3일 만에 그분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시고 부활 안에서 무덤 밖으로 나오셨습니다. 이제 부활 안에서 그분은 생명주는 영이십니다. 성육신으로 하나님은 사람이 되셨고 부활 안에서 그분은 생명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 그리스도는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셨습니다. 그분은 부활의 날에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셨는데 그때 그들은 문을 잠근 채 방에서 모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분이 살과 뼈를 가진 몸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분을 유령이라고 생각하면서 제자들은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분은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8일 후에 그분은 손의 못자국을 보고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며 또 그 손을 그분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는 도마의 유익을 위해 특별히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신 후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갑자기 다시 사라지셨습니다. 그 후에 베드로의 인도 직분 아래 있던 제자들 중 어떤 이들이 고기 잡고 있을 때 그분은 한 번 더 나타나셔서 그들이 먹을 것을 갖고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그들이 아무것도 없다고 대답했을 때 그분은 그물을 배의 우편에 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여 그들은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 다음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훌륭한 조반을 누렸고 그리고 나서 그분은 다시 사라지셨습니다. 또 다른 경우에 그분은 자신이 정하신 곳인 산 꼭대기에서 그들과의 회합을 가지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들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승천을 목격했습니다. 열흘 후에 그분은 그들에게 만유를 포함한 영으로서 놀라운 방식으로 강림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알듯이 그들의 복음 전파를 통해 수천 명이 그들에게 더하여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의 모든 방면들을 살펴볼 때 하나님의 역사는 그리스도이심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십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그런 역사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하나님의 역사는 물론 하나님의 비밀도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역사이듯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역사입니다. 그리스도의 역사인 교회는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이러한 역사의 연속입니다. 이미 지적했듯이 우리가 받아들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며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받아들인 그리스도는 놀라운 그분의 역사를 가진 하나님입니다. 만유를 포함한 분이신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과 인생과 십자가의 못 박히심과 부활과 승천과 영화롭게 되심과 보좌에 앉으심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모든 신성의 속성들과 인간의 미덕들을 포함하고 계십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 모두가 받아들인 분입니다. 완전한 인식과 충분한 확신. 2장 1절부터 2절까지에서 바울은 성도들을 위하여 격심한 분투를 했는데 이는 저희 마음들로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충분한 확신 있는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에 대한 완전한 인식에 이르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충분한 확신 있는 이해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에 대한 완전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심지어 우리 가운데 있는 많은 이들조차도 이러한 완전한 인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놀랍고 무한하고 측량할 수 없고 광대한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음을 이해하는 충분한 확신을 가진 완전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골로새서 안에 있는 그리스도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그리스도보다 훨씬 더 광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주보다 더 광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에 관한 이해에 대하여 충분한 확신을 가졌다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주 예수여, 당신은 저의 모든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비밀이십니다. 당신이 모든 것 되심으로 저는 당신 아닌 어느 것도 원치 않습니다. 저는 어느 것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신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는 성육신, 십자가에 못 박히심, 부활, 승천, 영화롭게 됨, 신성, 인성 등을 포함하십니다. 그분은 우주 안의 적극적인 모든 것, 즉 양식, 음료, 절기, 월삭, 거룩한 날, 안식일, 의복, 주거지, 교통, 빛 등의 실제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미혹되고 기만당한 골로새인들이 그러한 그리스도에 대한 완전한 인식을 갖도록 돕기 위해 그들을 대신하여 분투하는 중이었습니다. 바울은 마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골로새인들이여, 여러분은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다. 왜 영지주의나 유대교나 금욕주의로 돌아가는가? 왜 수많은 규례들에 복종하는가? 여러분은 하나님의 비밀이신 만유를 포함하고 광대한 분을 모시고 있다. 부디 여러분의 눈이 열려서 여러분이 영접한 이분을 볼 수 있기 바란다. 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에 대한 그러한 계시를 보아야 합니다. 한 번에 조금씩 그리스도를 받아들임. 주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우리 모두 초기에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지적했듯이 이 영접은 또한 계속적인 것으로서 영단번보다 훨씬 많은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계속적으로 호흡하듯이 우리는 그리스도를 계속적으로 영원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지난 메시지에서 지적했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기 위한 한 가지 조건은 그분 안에 뿌리박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뿌리박는 것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과 같습니다. 커다란 나무는 미세한 뿌리털을 통해 수분을 흡수합니다. 흡수는 뿌리를 박은 것에 달려 있습니다. 즉, 그것은 받아들임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한 번에 그리스도를 너무 많이 받아들이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계속적인 받아들임입니다. 원리면에서 볼 때 그리스도를 더 많이 받아들일수록 더 좋다고 말하는 것은 옳습니다. 그러나 실행면에서 우리는 한 번에 너무 많이 받아들이려고 노력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음식을 한 번에 조금씩 먹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도 한 번에 조금씩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요 하나님의 역사이십니다. 아마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처음 단계에서는 그리스도에 관해 이런 깨달음을 갖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계속 나아갈 때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필요임을 깨달을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것 되심으로 우리는 쉬지 말고 그분을 계속 받아들여야 합니다. 기도와 영의 훈련. 이제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가에 대한 극히 중요한 문제에 이르렀습니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은 우리의 영을 사용할 것을 요구합니다. 트랜지스터 라디오가 전파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신기가 합당하게 작용해야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비록 우리 행동을 개선하는 것이 좋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영을 조절하고 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은 반드시 청명하고 열려 있으며 합당하게 조정되어야 합니다. 우리 영을 훈련하는 유일한 길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우리 영을 훈련할 때 우리의 목표는 먼저 주님을 접촉하는 것이어야 하며 어떤 사람들이나 일을 위해 기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단순히 주님을 접촉하고 그분이 어떤 이들을 위해 기도할 부담을 느끼게 하시도록 허락해드리십시오. 기도해야 할 것들로 생각이 가득한 채 주님께 나아가지 마십시오. 만일 이런 식으로 주님을 접촉하고 시도한다면 당신은 자신의 영을 닫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감사드리면서 완전히 열린 영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를 알게 될 것이며 기도 안에서 그분께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말할 기회를 많이 가질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그런 하늘에 속한 전달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단 그리스도의 풍성을 받아들일 뿐 아니라 그분의 충만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구까지 충만됨을 의미합니다. 이 충만은 풍성과 관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충만이 없이 풍성만을 갖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스도의 풍성이 우리에게 충만이 되는지의 여부는 우리가 이 풍성으로 우리의 수용력의 한계에 이르기까지 충만되느냐 되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만일 풍성이 수요를 초과한다면 그 풍성은 충만입니다. 그러나 만일 수요에 미치지 못한다면 분명히 그 풍성은 충만이 아닙니다. 우주적으로 광대한 그리스도의 풍성은 결코 수요에 미달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는 우리는 수용력이 어떠하더라도 그리스도의 풍성은 우리의 수용력을 초과할 것입니다. 그 풍성은 늘 넘쳐 흐르도록 우리를 충만케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매우 부유하여 심지어 억만장자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만일 그의 부가 지구상의 모든 이들에게 겨우 1달러씩 주기에 충분하다면 그의 풍성은 충만으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그는 모든 이들을 풍족하도록 부하게 만들 만큼 충분한 풍성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풍성은 우주적으로 광대하십니다. 그것은 각 사람을 그의 수용력에 이르도록 충만케 할 정도로 충분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은혜와 실제가 충만하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에 따르면 우리 모두가 그분의 충만을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의하면 우리가 영접한 분은 영원한 말씀이신데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셨으며 만물이 그 말씀을 통하여 출현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어느 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는데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역사의 일부요, 그분의 비밀의 한 방면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은혜가 충만한 분인 그리스도입니다. 어떤 수요도 그분의 충만을 소진하게 하지 못합니다. 즉, 그분을 받아들이는 어떤 수용력도 그분의 공급을 고갈시키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충만은 결코 우리의 필요나 우리의 수용력에 의해 감소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아들인 그리스도는 충만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직접 접촉하기 위해 우리 영을 사용함으로써 계속 그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열려있고 조정된 영으로부터 기도할 때 우리는 무한한 근원을 우리의 공급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충만을 갖게 될 것이며 이 충만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건축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분 안에서 행하게 될 것입니다.